우리 에스더 4장 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오늘은 제 왼쪽에 있는 그룹이 4절, 그리고 오른쪽이 5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벗기지 않았느니라. 바닥이 대골문 앞 성준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금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매 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 함께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병자호란. 1636년도 병자년에 중국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전쟁이죠. 많은 분들이 그때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삼전도에 세워져 있는 비석인데, 청나라 태종이 우리 조선의 인조의 항복을 받아낸 후에 자기가 얼마나 덕망 있는 자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조선에 세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굴욕적인 비석이죠. 저 높이가 한 5.7m 정도 되고요, 무게가 32톤이니까 사진만 봐서는 크기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멀리서 봐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민족에게서는 아주 치욕적인 비석이죠.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역사적인 굴욕을 당한 뒤에 이 국론이 분열된, 그러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것을 미리 막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조선의 인조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진다. 이해가 되셨어요?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마음으로 너무 동의가 되는 거 있죠. 조선의 인조가 역사를 분별하는 눈이 정확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1636년도에 병자호란 때 조선의 모습과 왜 이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두 동강이 나로 이렇게 두 동강이 날 수 있냐라는 것. 분명한 것은 나라는 외적이 쳐들어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 스스로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나라가 스스로 기운 뒤에 적이 들어와서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는 과거 우리 민족의 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될 때, 그리고 교훈 삼을 건 교훈 삼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게 스스로 다짐해야 될 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디오스포라들, 이민자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 중보해야 될 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드릴 때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더서, 특히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전멸당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이때의 나라의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뭘 하는지를 좀 보자라는 거. 자기의 이권 챙기면서 나 먼저 살겠다라고 도망가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난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 리더십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니까 이런 위기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이겨내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내가 살겠다고 먼저 도망가지 않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힘의 원동력이 뭔지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위기들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면 나뉘지 아니하고 양쪽으로 갈라서지 아니하고 교회와 가정이 두 동강 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그런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좀 배우고 결단하고 우리 삶에 그렇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모르드개의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개의 탁월함이 뭐였습니까? 빠르고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겠다라는 그 계략을 미리 알아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출처는 모르지만 이미 왕이 조서에 유다 민족을 전멸하라라고 도장을 찍어준 그 조서가, 그다음에 그 조서의 카피본이 이미 모르드개가 증거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민족이 만난 동족의 이 위기를 가지고 남편인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부탁을 해달라는 거죠. 탐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장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우리는 이미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를 성경 앞부분에서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의 손에서 키워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읽었지만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민족의 위기를 때문에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모르드개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부탁하면 내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기꺼이 수락해 줄 거야라는 기대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개의 이 기대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부탁한 대로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불러준 지 이미 30일째가 되어서 나라에 규례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스스로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서 못하겠다, 불가능하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에스더가 이렇게 거절했을 때에 모르드개의 반응이 뭔지, 모르드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다 함께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모르드개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에서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모르드개가 거절하는 에스더를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서 또 부탁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지게 책망을, 아니 이건 책망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아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와 같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이거 상처받기 너무 좋은 말인데, 와 이거 시험받기 너무 좋은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드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강하게 뿐만 아니라 쌀쌀맞게 에스더를 책망할 수 있었을까? 인정사정 없이 책망하고 있는 모르드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랬는데, 이런 반협박 같은 책망, 아니 저주와 같은 책망을 들은 에스더가 다음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더 놀랍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이런 저주와 같은 책망을 들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지 16절 제가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에스더가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듣고 상처받고 삐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모르드개를 더 이상 만나지 아니하였다라가 아니라 책망을 들었는데 에스더가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180도 돌려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그것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르드개는 꺼리낌 없이 책망할 수 있고 에스더는 그 책망을 듣고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 위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제 피부로 느꼈냐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세월은 좀 지났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뉴스를 보고 있는데 두 그룹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 아실 텐데 이 임진각 부근에서 한 그룹은 북한의 이 정세, 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 남한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전단지와 DVD를 만들어서 풍선에 달아서 북녘당으로 날려보내려고 하는 나이가 좀 드신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반대쪽에 서 있는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대치하고 서 있는 뉴스였어요.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힘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이 있습니까? 막 밀리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놈들, 너희는 애비 애미도 없느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애비냐? 이러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23살까지 한국에 있었잖아요. 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멈추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정치적인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른에게 그렇게 하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야, 어른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권위를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어떻게 모르드개와 에스더 사이에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책망이 가능하고 책망이 통하는 관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걸 성경의 답을 성경에서 말씀에서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 2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여러분, 이 부분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답을 얻은 거예요. 책망할 수 있고 책망이 통했던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위에서 책망도 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 책망이 가능하고 책망이 통하는 관계를 볼 때 여러분,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을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서 상황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모르드개가 양육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치 내게 맡겨진 짐처럼 그렇게 내버려두고 키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책임감 있게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책임감 있게 에스더를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성장하면서 모르드개가 인생의 위기들이 닥쳐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곁에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았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모르드개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왕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에스더가 보지 않았을까요? 딸처럼 양육해주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르드개를 보면서 모르드개를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쌓여갔던 거예요. 저는 오늘 모르드개의 자녀 교육법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에스더 교육법이라고 할까요? 바로 신앙을 기초로 한 인성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딸처럼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가 말하고 에스더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모르드개의 영향력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드개를 닮아도 얼마나 닮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개는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에스더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오늘 본문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남편인 아수에르를 찾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뭘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 3일 낮밤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에스더를 보니까 모르드개를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았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이야기해 준 대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우선 신앙을 기초로 한 그리고 그 위에 딸같이 양육하더라. 책임감 있는 인성 교육을 했던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책망이 가능하고요. 저주와 같은 책망을 듣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될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삶으로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요. 삶의 지혜, 사역의 지혜가 있는데 그걸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걸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 영적인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 목회자의 권위는 인생의 연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말과 행동,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purity예요. 깨끗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면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존경받게 된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존경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영어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 존경은 respect, 우리 영어로는 respect라고 하죠. given respect예요. give의 과거 동사예요. given respect.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존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이틀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아빠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해요. 백성들은 대통령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존경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존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earning respect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삶으로 얻어내는 존경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으로 한번 볼까요? 나라의 국가의 위기 앞에서 대통령이 자기의 개인의 이권과 당의 이권을 뛰어넘어서 국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백성의 존경을 삶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가 안 되면, earning respect가 안 되면, 여러분 처음에 주어진 given respect, 이미 주어진 respect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개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로부터 이 두 가지를 다 얻어내는 거예요. 사촌 오빠로서 아빠처럼 양육해준 그거, 타이틀, 아빠의 타이틀로 주어지는 기븐 리스펙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읽었듯이 말과 행동에서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고요. 사랑으로 양육하죠. 믿음의 본이 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들이는 모습을 에스더 앞에서 보여주니까 earning respect도 얻어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얻어내는 respect까지 다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개와 에스더 사이에 책망이 가능하고 책망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식에게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안정을 찾았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에 자기의 장남인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는데 불러서 책망을 못해. 왜? 안 먹힐 걸 아니까. 여러분, 암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아버지도 그렇게 해놓고 뭐 내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앞에서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속으로 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버지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압살롬이 뭘 합니까? 형인, 이복형인 압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형을 죽이는 압살롬을 혼을 내지를 못하는 것. 왜? 자기도 바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사살인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거든. 자기 손으로 죽인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압살롬이 큰형인 암논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혼을 못 내는 거.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에 LA에서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 제게 이런 권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어떤 토픽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실 수 있게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저는 그걸 제 평생에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면 성도님들 앞에서 가정설교 못할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하지 못하다면 재정적인 부분 성도님들 앞에서 정확하게 설교하지 못할 것. 저는 이걸 제 가슴에 평생에 붙들고 가는 말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가 인정돼야 책망이 통하는 것.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모르드개의 그 책망이 상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고쳐먹고 자세를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가정에서 자식들 앞에서 말이 먹히기 위해서 여러분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행일치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양육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절 깨끗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모습 보여주시지 않고는 자식들에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다윗처럼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주어진 리스펙트, 기본 리스펙트는 충분히 주시고 계셔요. 제가 앞으로 함께 살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얻어내야 될 존경도 제가 몸부림치며 얻어내겠습니다. 언행일치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럴 때에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 권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권위와 세상에 나갈 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권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의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의 할머니로서의 권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얻어내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들의 인생에 말이 먹히고 책망이 먹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다시 한번 돌려서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행동을 되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다.